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 왕,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잘 알죠. 참 히스기야 왕은 뭐 좋은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의 아들이 그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문하세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문하세가 왕이 된 이후에 아비가 행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폭정을 행하였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암담했던 시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를 일삼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러한 시대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스바냐 1장 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고 하는, 멸망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되죠. 이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예, 아주 불안하였겠습니다. 하였을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참 두려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예언도 하셨지만은 다시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가운데에 백성들이 너무나 불안하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기운내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희망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에서 거짓된 혀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란하고 타락한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거짓된 혀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혀로 백성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바르게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모든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러한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기운을 내야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누구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때에 미혹되지 않고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는 것 같지만 아직도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운 때라 할지라도 손을 밀어뜨리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몰아내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가장 큰 일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이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가장 큰 일이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50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아주 큰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행하신 일 중에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큰 은혜요 큰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에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얼굴 보면 알죠, 그죠? 사랑받고 있는 사람 보면은 항상 인상 쓰고 얼굴 찌푸리고 살까요? 그 얼굴 보면은 참 행복하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못해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부촌이라고 하는 그 강남과 잠실 수없이 신방 다녀봤지만 이걸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행복하고 기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지.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증거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세상 일로 인하여 힘들고 고달파도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힘내고 기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이게 해결됐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죽고 살 때가 참 많죠. 실패해도 기죽고, 열심히 내가 한다고 했는데 잘 되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면 기가 죽고, 여러 가지 고달픈 상황 가운데에서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금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기운을 내야 하는 이유 단 한 가지, 바로 이거예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의 죄를 우리 주님이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힘을 내고 기운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지는 않아요. 내 가장 가까이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지만은, 그런데 정말 여러분 힘들고 고통 가운데 가할 때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있는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고 기댈 데가 없어 보이는 때에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성도의 최대의 무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죽자 그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전쟁터로 나간 다윗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모세라 할지라도,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막강한 군사와 무기를 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약속하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낙심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미국 텍사스주의 잭 테일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책에서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부흥회를 인도하게 가시면 언제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대요. 그 한 가지 주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을 가지고, 한 주제만을 가지고 그렇게 부흥 집회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요, 그 집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삶이 변하는 그 축복을, 참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글을 통해서 전하여 주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를 한번 해보시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늘 항상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나에게 스스로 한번 선포하고 외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학교 갔다 올 때 보면은 산길을 지나면은 공동묘지를 지나야 되는데, 참 어르신들이요, 참 이상하게도 그 공동묘지에 얽힌 그러한 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헛된 이야기죠. 겁주려고 뭐 옛날 이야기하고 귀신 이야기 해주고 하면은, 밤늦게 막 차 타고 걸어 들어올 때는요, 그것이 막 기억이 나서 무서워요. 뭐 어떤 날 혼자 와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그 밤길을 지나면서 무섭지만은 그때 제가 선포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외치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막 벌벌 떨면서, 네, 귀신아 나올 테면 나와봐라 막 혼자 그냥 소리치면서 오는데요. 그 시골길은 뭐 낙엽 소리도 있고요. 그 농사를 지은 다음에 보면은 흐트러진 비닐이 있거든요. 그 비닐 보면은 밤에 그 비닐 보면 기겁을 합니다. 어둡고 막 떨리는데 비닐이 그냥 이렇게 나뭇가지에다가 휘청하면 진짜 귀신같이 느껴져서 막 소름 끼치고 막 발걸음이 빨라지고 도망치듯이 그렇게 가면서도 외치는 것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스스로 선포하면서 외치면서 막 집까지 그렇게 오분합니다.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것 없더라. 나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살면서 가져야 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지.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 세상을, 이 인생의 광야길을 담대히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어요.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때의 너희를 이끌고 그때의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힌 무리를 그때의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멸망이 선포된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과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은다. 이 땅에서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명성을 도로 찾고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산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무엇을 하더라도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축복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참 힘들 거예요. 그치? 그것이 목적이 되면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고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면 섭섭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큰 일, 큰 구원을 생각하면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일 좀 당해도 억울하지 않아요. 누가 좀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시험들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는 상황이 다른 것이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힘내서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 계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 계산하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거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할 때 히스기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48장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고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높이시고 칭찬하시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모든 것도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끝까지 수고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상급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